계시록 15장 2절에서 4절로 주시는 우리 하나님 말씀이 이러합니다. 또 내가 보니 불이 섞인 유리바다 같은 것이 있고 짐승과 그의 우상과 그의 이름의 수를 이기고 벗어난 자들이 유리바닷가에 서서 하나님의 검은 고를 가지고 하나님의 종 모세의 노래, 어린 양의 노래를 불러 이르되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시여 하시는 일이 크고 놀라우시도다. 만국의 왕이시여 주의 길이 의롭고 참되시도다. 주여 누가 주의 이름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영화롭게 하지 아니하오리이까. 오직 주만 거룩하시니이다. 주의 의로우신 일이 나타났음에 만국이 와서 주께 경배하리이다 하더라. 아멘. 예, 우리 계속해서 금요성경 공부 시간에 우리 계시록 말씀 살펴보고 있고 15장 말씀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계속해서 우리가 이 말씀을 또 예배 시간에 우리 주의 설교로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계시록의 말씀을 보면은요,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여러 면으로 우리 성도들 그리고 이 땅의 교회에 참 현실 또 천국의 현실을 알려주고 계십니다. 오늘 보면 2절에서 4절 읽은 말씀에서도요, 우리 성도들의 영원한 천국 현실을 또 다른 면으로 보여주세요. 그런데 이 모든 것이 예수님이 이미 이루어주신 우리 구원의 현실이고요, 우리가 곧 천국에 들어가 누리게 될 영광의 현실이라는 것을 알려주십니다. 그런데 이 천국의 현실을 알려주실 때 우리가 한 가지 좀 더 깊이 생각해 볼 것은 구약의 사건과 배경을 가지고 우리에게 천국의 현실을 알려주고 계세요. 특별히 이제 보겠지만 구약의 출애굽 사건과 연결해서 천국 백성들이 누리는 복된 현실들을 알려주고 계십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이 모든 현실이 다 우리의 현실, 나의 현실이라는 것을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구약의 모든 사건들이 결국 예수님 안에서 천국의 현실로 완전히 성취되는 것을 하나님께서 친히 알려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도 구약의 모든 사건을 가지고 예수님이 이루신 천국 현실로 풀어서 성취된 것으로 우리의 영광을 보여주고 계시다는 거죠. 따라서 우리도 구약을 올바로 이해하려면 신약의 복음으로 꼭 와야 되고요. 계시록에서 예수님 안에서 완성된 천국의 현실 속에서 비추어 보아야 합니다. 그래서 천국의 빛 속에서 예수님이 이루신 구원의 은혜 속에서 모든 구약의 사건을 비춰볼 필요가 있다는 거죠. 이런 말씀은 여러분과 함께 굉장히 오랫동안 나누었습니다. 이제 계시록 15장 2절에서 4절을 보면 가장 먼저 보이는 것이 천국의 모습으로 불이 섞인 유리바다가 보입니다. Sea of Glass. 유리바다가 보이고요. 그곳에 서 있는 성도들의 모습이 보여요. 그런데 그 성도들의 모습을 어떻게 알려주시냐면 짐승과 그의 우상과 그의 이름의 수를 이기고 벗어난 자들. 이 내용은 이제 다음 주일에 좀 더 자세히 보겠는데요. 이렇게 이긴 자들이 그 유리 바닷가에서 하나님의 검은 고를 가지고 모세의 노래, 어린 양의 노래를 부르며 하나님을 찬송하는 것으로 천국의 모습을 보여주세요. 우리가 이제 앞으로 이걸 보겠지만 천국의 모습을 보면 온통 찬송으로 가득 차 있는 것을 보여주십니다. 이렇게 대적의 손에서 벗어난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 유리 바닷가에서 노래를 부르며 하나님을 찬송하는 모습 하면 구약에서도 이와 같은 모습이 증거된 사건이 있었다는 거죠. 어떤 사건이었나요? 출애굽 사건이에요. 바다, 그리고 바다에서 건져진 후 바다에서 대적들은 다 멸망을 당하고 그 바다에서 하나님 백성들은 건져진 후에 하나님을 찬송했던 사건,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너며 바로왕과 애굽 군대의 손에서 건져져 출애굽 구원을 받고 난 후에 그 홍해바다 건너편에서 모세와 함께 하나님을 찬송하며 노래하였던 그 사건이 마침내 성취되어 천국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것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때도 바다가 갈라졌죠. 바다가 막 요동치고 거기에 대적들은 그 갈라진 바다에서 다 멸망을 당하고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 건져진 후에 다시 바다가 잠잠하여져요. 유리바다라는 것은 바다가 유리로 되어 있다는 소리가 아니죠. 유리같이 잔잔히 정말 우리의 모습을 다 비춰볼 수 있을 정도로. 그래서 우리가 수정 같은 유리바다라는 표현도 써요. 잔잔한 바다라는 뜻입니다. 출애굽기 14장과 15장에 가면 이 사건이 나와요. 그래서 오늘 본문으로 오면 이 출애굽 사건을 가지고 우리가 누리는 천국 구원의 현실을 하나님께서 친히 연결해서 알려주십니다. 다른 것이 있다면 이제는 홍해바다가 아니라 천국의 유리바다가 나오고요. 애굽 군대가 아니라 사단의 종인 짐승과 그의 우상과 그 이름의 수를 이기고 건져진 자들. 그 이름의 수는 앞으로 보겠지만 예전에도 보았어요. 666 우리 짐승의 수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와 함께 노래하며 하나님을 찬송했는데 이제는 모든 성도들이 어린 양 예수님과 함께 노래하며 하나님을 찬송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출애굽 사건이 가르치고 예표하던 현실이 이렇게 예수님 안에서 천국 구원의 현실로 성취되었다는 것을 하나님께서 분명히 우리에게 알려주세요. 그래서 우리도 모든 구약에서 다 예수님과 천국을 풀어 전해야겠죠. 그렇다면 그 출애굽 사건만 아니라 구약의 모든 사건들 하나하나도 다 예수님 안에서 성취된 천국 구원의 현실을 가리키고 있었다는 것을 다시 알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이제 예수님이 이루신 천국으로의 새 출애굽 사건에는 우리 믿는 성도들이 다 참여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구약의 출애굽 사건에도 우리가 영적으로 참여되어 있었다고 말할 수 있다는 거죠. 구약의 출애굽 사건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일어났지만 우리에게서 성취될 사건을 가리키고 있었기 때문에 우리도 그 구약의 출애굽 사건에 이미 참여되어 있었다고 말할 수 있다는 거죠. 성경의 어느 사건도 우리와 관계없이 일어나는 사건은 하나도 없다는 것입니다. 다 우리의 사건이고 예수님을 가리키고 있고 우리가 영적으로 참여되어 있는 사건들이었다는 거죠. 또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먼저 살펴보고자 하는 것은요, 2절 말씀이에요. 이제 앞으로 계속해서 보겠지만 2절에서 말씀하시는 유리바다에 관한 것입니다. Sea of Glass라는 것으로 번역이 되죠. 이 유리바다가 우리에게 알려주는 복된 천국의 현실이 있다는 거죠. 근데 이 유리바다에 대해서는 우리가 계시록 금요성경 공부 시간에 이미 살펴본 적이 있어요. 가장 먼저 이 유리바다가 나오는 것이 계시록 4장입니다. 계시록 4장 6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계시록 4장 6절에 보좌 앞에 수정과 같은 유리바다가 있고 보좌 가운데와 보좌 주위에 네 생물이 있는데 앞뒤에 눈들이 가득하더라. 지금 천국의 모습 그리고 하나님 보좌의 모습을 보여주실 때에 무엇이 있느냐? 수정과 같은 유리바다가 있고 하나님 보좌 앞에 그 유리바다가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고요. 그리고 그 보좌 가운데와 주위에 네 생물들이 있는데 앞뒤에 눈들이 가득한 생물들이다. 이들은 누구를 가리키고 있었죠? 하나님 보좌를 둘러서 섬기고 있는 그룹 천사들이라는 것을 우리가 성경을 풀어서 살펴본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구약에서 하나님 보좌의 모습을 이렇게 보여주세요. 하나님 보좌에 그룹 천사들이 보위를 하고 있고 그 앞에 유리바다가 있는 현실로 보여주세요. 그런데 구약에서는 이러한 하나님 보좌의 모습이 어디에서 증거되었느냐? 바로 성막과 성전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트론의 모습이 타버너클 앤 템포. 이 성막과 성전 안에 있는 모습으로 그렇게 증거하게 하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히브리서에 가면은요, 모세에게 성막을 짓게 하실 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보여주신 청사진이 있었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참 원형이 있어서 그것을 본따서 모형으로 성막과 성전을 짓게 하셨다는 거죠. 그 블루프린트, 청사진, 그 원형은 무엇이었나요? 하늘에 있는 참것의 모형과 그림자라고 하셨어요. 그 청사진을 가지고 이 땅의 성막과 성전을 짓게 하셨다는 거죠. 그 구절이 히브리서 8장 5절에 나옵니다. 히브리서 8장 5절에 그들이 섬기는 것은 하늘에 있는 것의 모형과 그림자라. 모세가 장막을 지으려 할 때에 지시하심을 얻은 것 같으니 이르시되 삼가 모든 것을 산에서 내게 보이던 본을 따라 지으라 하셨느니라. 하늘에 있는 것의 모형으로 성막을 짓게 하셨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구약의 성막과 성전을 통해서 어디의 현실을 미리 보고 알 수 있게 하셨느냐? 바로 천국이라는 거죠. 천국을 미리 가르치고 증거하기 위해 이 땅에서 성막과 성전을 지어 그 천국을 증거하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성막을 잘 연구하면, 성전을 잘 보면 천국의 현실을 볼 수 있게 하셨다는 거죠. 서로 연결되어 있다는 거예요. 이것을 먼저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런데 또 신약으로 오면 성막과 성전을 또 누구와 연결하시느냐? 우리가 학개서에서 보았죠. 성막과 성전이 또 참 원형, 실체가 누구시냐? 바로 우리 예수님이라고 하십니다. 참 하나님으로서 육체를 입고 오신 그 예수님이 또 하늘에 있는 참것의 원형이라고 하세요. 예수님이 이 땅에 참 성막과 성전으로 오셨고 이제 예수님 안에서 우리도 하나님의 성전으로 지어져 간다. 그렇다면 또 하나님의 구약의 성막과 성전이 가리키던 참 성막과 성전은 누구라고도 할 수 있을까요? 예수님 안에서 지어진 저와 여러분. 천국, 예수님, 우리가 다 연결되어 있다는 거예요. 다 참것, 참 하늘 성전을 가리키고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정말 말로만 하면 너무 놀라워서 감이 잘 안 오는 것 같아요. 따라서 성막과 성전을 통해 천국의 현실뿐만 아니라 예수님에 대해서도 알게 하셨고 예수님과 하나 되어 있는 우리 성도들의 참 현실에 대해서도 알 수 있게 하셨다는 거예요. 이것을 먼저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몇 가지 기억할 것이 있어요. 그런데 그 성막과 성전의 구조를 좀 볼 필요가 있어요. 우리가 성막과 성전의 구조를 복잡하게도 볼 수가 있지만 간단하게 보면은요, 성막이나 성전 안에 들어가면 가장 먼저 들어가는 곳이 바깥 뜰이에요. 그리고 그 뜰을 지나면 성소라는 곳으로 들어가고 성소를 지나면 휘장으로 가려져 있는 지성소로 들어가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같아요. 공통적이에요. 성막과 성전이 가장 먼저 들어가면 뜰이 있고 성소가 있고 더욱 거룩한 하나님의 보좌가 있는 언약궤가 있는 지성소로 들어가게 하셨어요. 그런데 그 뜰로 먼저 들어가면 두 가지를 만나게 하셨습니다. 가장 먼저 만나는 것이 무엇이었을까요? 번제단이라는 것을 가장 먼저 만나요. The altar of burnt offering. 번제단을 가장 먼저 만나 그곳에서 희생제물을 잡아 제사장이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게 한 거죠. 그리고 그 피를 가지고 이제 성소로 들어가고 지성소로 들어가게 하셨어요. 그런데 번제단만 있는 것이 아니라 번제단 뒤로 가면 한 가지를 더 만나요. 그게 뭐냐 하면 영어로는 laver라는 한국말로 하면 물두멍이라는 것을 만납니다. 그러니까 물이 담겨져 있는 큰 대야예요. 이곳에서 제사장들이 그 피를 흘린 그것을 손으로 씻고 제사제물도 씻고 씻은 후에 성소로 들어가게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제 그 성소를 지나서 더 들어가면 휘장으로 가려진 지성소가 나옵니다. 그곳에 하나님의 보좌를 가리키는 언약궤가 있었다는 거예요. 이것을 기억하셔야 돼요. 제가 다시 한번 여쭤볼게요. 제사장이 성막이나 성전에 들어가서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서는 가장 먼저 어디로 가야 된다고요? 성전, 성막, 뜰로 가야 됐고 그 뜰 안으로 들어가서 가장 먼저 만나는 것이 뭐라고요? 번제단. 거기서 제사를 드리고 희생제물의 피를 흘리고 그 다음에 만나는 것이 물두멍. 큰 대야에 물이 있어서 그곳에서 씻게 하셨고 그리고 나서 성소로 들어가고 지성소로 들어가 하나님을 섬기는데 지성소에는 대제사장만 1년에 한 번 휘장을 지나 들어가 하나님을 만날 수 있게 하셨습니다. 이것을 또 기억하실 필요가 있어요. 오늘 본문하고 다 연결되는 사건들이에요. 그런데 여기에서 중요한 것이 오늘 본문에 하나님 보좌 앞에 있는 유리바다와 이 성전 안에 방금 말씀드린 것 중에 무엇이 연결이 될까요? 바다는 아니지만 물두멍이 연결이 되는 거예요. 성막이나 성전 안에 두게 하신 물두멍, 레이버에 대해서 우리가 좀 더 자세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 물두멍이 천국의 유리바다를 가리키기 위해 두게 하셨다는 거예요. 출애굽기 38장 8절을 보겠습니다. Exodus chapter 38 verse 8. 그 노수로 물두멍을 만들고 그 받침도 노수로 하였으니 곧 회막문에서 수종드는 여인들의 거울로 만들었더라. 하나님께서 성막을 짓게 하실 때 물두멍 만드는 지침을 주세요. 그런데 이 물두멍은 당시 수종드는 여인들이 거울로 사용하던, 그때는 거울이 유리로 만들진 않았죠. 노수로 반짝반짝 빛이 나게 해서 이렇게 얼추 비춰보게 한 거죠. 그 노수로, 브론즈로 만들게 하셨어요. 그래서 이후에 성전을 이제 지을 때도 물두멍이 이제 계속해서 있게 되는데, 이 물두멍의 이름이 성전을 지을 때는 바뀌어요. 더 이상 물두멍이라고 부르지 않고요. 물두멍으로 사용하던 대야도 더 큰 물을 담는 용기로 바뀌게 돼요. 이 물두멍의 이름이 성전으로 가면 어떤 이름으로 바뀔까요? 열왕기상 7장 23절을 보겠습니다. 열왕기상 7장 23절에 또 바다를 부어 만들었으니 그 직경이 10규빗이요 그 모양이 둥글며 그 높이는 5규빗이요 주위는 30규빗 줄을 두를 만하며. 여기서도 노수로 바다를 만들라고 하세요. 바다. 높바다. 씨예요. 씨. 정말 바다. Sea of Bronze라는 것이 나옵니다. 이것이 성막의 물두멍이에요. 근데 그 이름이 바다로 바뀌어요. 그런데 전에 성막을 지을 때는 노수로 만든 물두멍을 작게 두셨던 것이 솔로몬이 성전을 지을 때는 더 큰, 정말 사람이 들어가서 목욕할 수 있을 정도로 큰 물두멍을 만들어 제사장이 그곳에서 씻게 하셨고요. 이를 바다라, 씨라고 부르게 하셨고 그 옆에 또 다른 물두멍 10개를 만들게 하셨어요. 그러니까 이 큰 바다에서는 제사장들이 씻게 하셨고요. 그 옆에 수레가 달린 물두멍 10개를 만들어서 희생제물을 씻는 용도로 사용하게 하셨어요. 따라서 물두멍이 이렇게 성전으로 오면 바다라는 것으로 씨로 불리워지는 것을 보게 되고요. 이것이 다 어디의 모형과 그림자였다고요? 천국을 보여주는 모형과 그림자였다. 하나님 보좌 앞에 이런 바다를 두게 하셨다는 거죠. 오늘 본문에 그래서 천국을 보여주실 때 유리바다가 하나님 보좌 앞에 있는데 성막과 성전에서도 하나님 보좌를 가리키는 지성소 앞에 물두멍 혹은 놋바다를 두게 하셨습니다. 따라서 이 물두멍이 천국의 유리바다를 가리키고 있었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거죠. 그리고 에스겔서에 가면은요, 에스겔 선지자가 환상 중에 천국 성전을 봐요. 하나님의 보좌를 직접 보게 되는데 그 보좌의 모습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에스겔서 1장 22절. 그 생물의 머리 위에는 수정 같은 궁창의 형상이 있어 보기에 두려운데 그들의 머리 위에 펼쳐져 있고. 하나님 보좌 앞에 네 생물이 있어요.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서도 마찬가지고 그 생물의 머리 위에 수정 같은 궁창, 물, 바다라는 거예요. 것이 펼쳐져 있다. 창세기 1장으로 가면 이 궁창이 나오죠. 첫 창조 때에 하나님이 궁창을 나누세요. 궁창 위의 물을 하늘이라 부르시고 궁창 아래의 물을 바다라고 부르십니다. 계시록 4장에도 천국 하나님 보좌 앞에 수정 같은 유리바다가 있고요. 그 보좌에 네 생물이 있음을 우리가 보았잖아요. 에스겔 선지자가 본 하나님 보좌에도 이런 네 생물, 그룹 천사들이 있고 거기에 궁창이, 물로 가득 찬 바다가 있는 것을 보게 돼요. 다 이렇게 연결되어 있다는 거죠. 그런데 왜 하나님 보좌 앞에 이런 바다가 있는 걸까요? 이것을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거죠. 구원의 사건과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구원 역사 속에서 보면 일단 물과 바다가 가리키는 현실이 있어요. 구원 역사 속에서. 뭘까요? 구원 역사 속에서 물과 바다에는 항상 두 가지 면이 있었습니다. 심판과 구원. 물과 바다가 심판과 구원을 가리키는 두 가지 면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는 가장 첫 번째 사건은 뭐죠? 바로 노아의 홍수입니다. 노아의 홍수도 이 죄악 세상에 내리시는 하나님의 심판으로 인해 죄인들이 다 물과 바다에 잠겨 심판을 받아요. 그런데 심판의 바다만은 아니었죠. 왜? 노아와 그 가족들은 그 물과 바다에서 건져져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그 바다에서 건져진 자들로 대적들은 다 심판을 받고 마치 대적을 다 멸하고 승리한 자들로 물 밖에 나와 구원을 받게 돼요. 그리고 이러한 현실이 또 하나 증거된 곳이 있어요. 물 하면 생각나는 선지자가 있죠. 물 깊은 곳에 들어갔다가 나온 선지자. 누구죠? 요나 선지자예요. 그 요나 선지자의 사건을 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요나서 2장 2절에서 5절. 요나서 2장 2절에서 5절. 제가 읽겠습니다. 이르되 내가 받는 고난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 불러 아뢰었더니 주께서 내게 대답하셨고 내가 스올의 뱃속에서 부르짖었더니 주께서 내 음성을 들으셨나이다. 주께서 나를 깊음 속 바다 가운데에 던지셨으므로 큰 물이 나를 둘렀고 주의 파도와 큰 물결이 다 내 위에 넘쳤나이다. 내가 말하기를 내가 주의 목전에서 쫓겨났을지라도 다시 주의 성전을 바라보겠다 하였나이다. 물이 나를 영혼까지 둘러싸오며 기품이 나를 에워싸고 바다풀이 내 머리를 감쌌나이다. 이 요나의 고백을 보세요. 하나님을 불순종하여 자기가 물에 빠지고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지만 자기가 깊은 바다에 잠겼다라는 표현을 사용합니다. 이것을 자신이 하나님 앞에서 쫓겨나서 스올로 내려갔다. 이 스올이라는 단어는 사망, 심판, 또 지옥으로도 번역이 될 수 있어요. 뭐 지옥을 간 것은 아니었지만 사망과 심판의 자리로 내려갔다는 표현이에요. 그런데 이 요나의 사건도 예표와 그림자로 가리키는 사건이 있다는 거죠. 예수님이 요나의 사건을 가지고 설교를 하세요. 자신을 풀어서 전하십니다. 오늘 본문과 다 연결된 내용들이에요. 여러분 이것을 다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마태복음 12장 40절을 보겠습니다. 요나가 밤낮 사흘 동안 큰 물고기 뱃속에 있었던 것 같이 인자도 밤낮 사흘 동안 땅속에 있으리라.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 깊은 바다에 잠기고 물속에 빠져있던 현실을 예수님은 뭘로 연결하시죠? 나의 뭘 증거했다. 내가 죽어서 장사되는 현실을 요나가 물에 빠져 잠기는 것으로 미리 증거했다고 하세요. 노아의 홍수 때 세상 죄인들이 물과 바다에 잠긴 것도 같은 현실이라고 하시고요.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을 가리키는 현실이었다는 것을 예수님이 친히 풀어서 전하십니다. 그렇다면 요나의 사건은 거기서 끝나지 않는다는 거죠.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물에 잠겼다가 바다 깊은 곳에 빠졌다가 며칠 만에 다시 올라와 육지로 오죠. 3일 만에. 물고기가 요나를 토해내어 요나가 물에서 3일 만에 다시 올라옵니다. 그렇다면 이 사건은 무엇을 가리키는 사건이었을까요? 인자도 죽고 장사되었다가 3일 만에 다시 부활하는 그 사건을 요나가 3일 만에 다시 육지로 올라온 것이 가리키고 있었다는 거죠. 노아와 그 가족들이 홍수 심판에서 건져진 것도 다 같은 현실이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물 혹은 바다에 들어가 잠기는 것은 어떤 현실이라고요? 심판의 현실이에요. 그런데 물과 바다에서 나오는 것은 구원의 현실. 이것이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하심하고 연결이 되고요. 그런데 거기서 끝나지 않아요.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은 누구의 자리에서 누구를 대신하여 이루어주신 구원의 사건인가요? 우리가 예수님과 하나로 연합되어 있었어요. 따라서 예수님 안에서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죽고 다시 살게 된 우리 사건,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물에 빠져서 심판받았다가 다시 물에서 올라와 구원받고 다시 살게 된 그 사건을 이 사건들이 다 가리키고 있었다는 거죠. 노아의 홍수 사건도 요나의 사건도 결국은 예수님을 가리키고 있었지만 또 누구의 사건이었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의 사건이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증거하게 하시려고 우리에게 주신 성례가 있어요. 이 복음의 현실을 증거하시려고. 어떤 성례죠? 바로 세례입니다. 이 세례의 현실이 이 모든 복음의 현실을 증거하고 있다는 거죠. 우리가 예수님과 하나 되어 예수님과 함께 죽고 다시 살았다는 것. 예수님과 함께 물에 잠겨 심판받았고 그 물에서 올라와 다시 부활했다는 것. 즉 표하고 인치는 현실이 세례라는 거죠. 그것을 알려주고 있고 그것이 우리의 현실이라는 것을 확인시켜주는 것. 이미 저와 여러분은 세례받은 자들이에요. 예수님과 함께 죽고 천국 생명으로 다시 산 자들이라는 거죠. 이것도 기억하세요. 이 모든 것을 기억하시고 이제 다시 오늘 본문으로 돌아오면 천국에 있는 유리바다가 다 연결되어 풀어집니다. 천국에 있는 유리바다는 어떤 현실일까요? 먼저 계시록 21장으로 가보겠습니다. 계시록 21장 1절.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이상하죠? 새 하늘과 새 땅은 천국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그런데 21장에서 천국을 보여주실 때에는 바다가 아예 없다고 하세요. 그런데 오늘 본문이나 계시록 4장에서 천국을 보여주실 때에는 유리바다가 하나님 보좌 앞에 있다고 하세요. 왜 다르게 보여주시는 걸까요? 다르게 보여주시는 것이 아닙니다. 둘 다 같은 현실이에요. 유리바다라는 것은 다시 바다가 있지 않는 것과 같은 현실이라는 거죠. 왜 그럴까요? 이제 천국 백성들은 다시 죄나 사망이나 악의 세력을 향한 심판의 바다의 현실이 다시 있지 않다는 거죠. 심판의 바다, 저주의 바다, 형벌로서 찾아오는 바다는 다시 있지 않다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 보좌 앞에 원수가 다 멸망을 당하고 대적이 다 심판을 받은 불이 섞인 유리바다. 그 유리바다 밑에는 불이 섞여 있대요. 다 진노의 심판이 이미 임한 바다. 수정같이 거울같은 잔잔한 유리바다만 있을 거라고 하시는 거예요. 이는 예수님께서 모든 죄와 사망과 악의 세력을 다 심판하시고 정복하시고 승리하신 그 구원의 현실을 보여주는 바다라는 거죠. 다시 이 바다가 갈라지거나 다시 이 바다가 넘쳐서 심판을 주거나 다시 요동쳐서 형벌을 내리는 그런 바다가 아니라 수정 같고 거울 같은 잔잔한 평강의 유리바다만 있을 거라는 거죠. 그곳에서 대적의 손에서 건져진 죄와 사망에서 건져진 모든 성도들이 그 바다 위에서 승리의 노래를 부르며 하나님을 찬송하는 것입니다. 구약의 출애굽 때에도요 홍해가 갈라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물이 갈라진 곳을 지나서 다 구원을 받았지만 뒤따라오던 애굽군대는 그 갈라진 물에서 다 심판을 받아요. 이후에 하나님께서 대적을 물리치신 후에 홍해바다를 잔잔한 유리바다처럼 되게 하십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시 그 홍해바다에서 심판받는 일이 없게 하셨어요. 그때 모세가 백성들과 함께 그 구원받은 바닷가에서 승리하신 하나님을 노래하며 찬송하였어요. 그 내용이 출애굽기 15장에 나오는데 오늘 본문하고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대적을 정복하고 승리한 후에 부르는 찬송의 노래, 출애굽기 15장 1절에서 5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때 모세와 이스라엘 자손이 이 노래로 여호와께 노래하니 일렀으되 내가 여호와를 찬송하리니 그는 높고 영화로우시며 말과 그 탄자를 바다에 던지셨으미로다. 여호와는 나의 힘이요 노래시며 나의 구원이시로다. 그는 나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그를 찬송할 것이요 내 아버지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그를 높이리로다. 여호와는 용사시니 여호와는 그의 이름이시로다. 그가 바로의 병거와 그의 군대를 바다에 던지시니 최고의 지휘관들이 홍해에 잠겼고 깊은 물이 그들을 덮으니 그들이 돌처럼 깊음 속에 가라앉았도다. 이 내용 이제 다음 주일에 좀 더 자세히 볼 거예요. 이 말씀을 잘 보시면 용사이신 하나님의 이스라엘 백성들을 대표하여 대신하여 바로왕의 군대를 그 바다를 갈라 치시고 정복하셔서 애굽 군대가 물에 잠긴 것으로 말씀하고 있고요. 이로 인해 이스라엘 백성들은 물에서 건져지고 그들에게는 다시 심판에 갈라지는 요동치는 바다가 없는 것처럼 그 승리의 바닷가에서 하나님을 찬송하였던 것입니다. 이 사건을 시편은 또 이렇게 말씀하세요. 시편 74편 13절. 주께서 주의 능력으로 바다를 나누시고 물 가운데의 용들의 머리를 깨뜨리셨으며 하나님께서 바다를 나누시고 물 가운데 애굽 군대를 용으로 표현하시죠. 사단의 머리를 깨뜨리셨다. 그렇게 하실 거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를 더 살펴볼 것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기억할 것이 이렇게 바다를 나누는 것, 가르시는 것, 물이나 궁창을 나누시는 것,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어떤 사건을 떠오르게 하나요? 바로 첫 창조 사건이에요. 창세기 1장 6절에서 7절에 하나님이 이르시되 물 가운데에 궁창이 있어 물과 물로 나뉘라 하시고 하나님이 궁창을 만드사 궁창 아래의 물과 궁창 위의 물로 나누게 하시니 그대로 되리라. 이 창조의 패턴이 구원으로의 패턴으로 연결이 되는 거예요. 가르시고 심판하시고 구원하시는 사건. 이 구원의 패턴으로 새 창조 구원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홍해 바다도 가르시고 애굽 군대는 심판하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구원하시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제 결론이에요. 예수님이 오셔서 이루시는 구원도 어떻게 표현할 수 있을까요? 물을 가르시는 거예요. 그 물을 통해 죄인들과 악의 세력은 심판하시고 하나님 백성들은 구원하시는 것입니다. 이렇게 구원의 복음을 알려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구원을 마치신 후에는 하나님 백성들은 다시 갈라지거나 나눠지지 않는 유리 바다에서 하나님을 찬송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어떻게 우리를 위한 이 새 창조 구원을 성취하셨을까요? 예수님이 심판자로 오셔서 용사로 오셔서 친히 물을 나누시고 그 물 가운데로 죄와 사망을 다 집어던지시며 정복하시고 심판하시고 자기 백성들은 그 물에서 건져 구원을 이루시는데 어떻게 예수님이 이 구원을 이루셨을까요? 예수님은 요나의 사건이 가르치는 것처럼 친히 자신의 몸으로 이 심판과 구원으로의 새 창조 구원을 이루십니다. 예수님이 물을 가르시는데 죄인들을 심판하고 악의 세력을 심판하려고 물을 가르시는데 그 물에 예수님이 친히 저와 여러분의 죄를 지고 우리를 대신하여 잠기시고 심판을 받으십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이렇게 알려주시는 거예요. 누가복음 15장 12장 50절에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받을 세례가 있으니 그것이 이루어지기까지 나의 답답함이 어떠하겠느냐. 여러분과는 우리 멤버십 공부할 때 말씀을 드렸지만 예수님은 공생애 기간 중에 두 번의 세례를 말씀하세요. 첫 번째 세례는 세례 요한에게 받으신 물 세례입니다. 그 세례를 받으신 후에 내가 받을 세례가 남아있다고 하세요. 그런데 그 세례를 받기까지 내 마음이 너무나 답답합니다. 내가 물에 잠길 때가 남아있다는 거예요. 자신의 십자가 죽음을 세례로 말씀하세요. 밥티저, 세례라는 단어는 물에 잠기고 바다에 잠긴다는 뜻이에요.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다 대신 지시고 친히 하나님이 가르신 심판의 물에 빠지시고 바다에 잠기심으로 거기에 잠겨 심판받아야 되는 우리는 건지시고 다시 심판의 바다가 없는 현실 속에서 다시 갈라지거나 나누어질 필요가 없는 바다 위에서 살아가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님은 한 점 죄도 없는 온전히 의로우신 분이셨습니다. 그래서 그 바다에서 계속해서 잠겨 계실 수 없었다는 거죠. 요나가 3일 후에 건져진 것처럼 모든 죄값을 우리 자리에서 치러주신 후에 그 죄와 사망과 사단의 권세를 멸하시고 정복하시며 3일 만에 다시 바다에서 나오시고 물에서 나와 부활하십니다. 그리고 그때에 저와 여러분을 심판의 바다에서 건지셨을 뿐만 아니라 예수님과 함께 천국 생명으로 다시 살게 하시어 천국 영광에 이르러 유리 바닷가에서 심판을 다 정복한 대적을 다 정복한 다시는 죄가 없는 그 유리 바닷가에서 예수님과 함께 승리한 자들로 하나님을 찬송하며 살아가게 하신 것입니다.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이것이 우리가 받은 세례의 현실이라는 거죠.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물에 잠겨 죽고 예수님과 함께 물에서 나와 천국 생명으로 다시 살았음을 알려주는 것이 우리가 받은 세례의 현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천국 하나님 보좌 앞 유리 바다에 이르게 되었다는 것을 우리가 받은 세례가 알려주고 있다는 거죠. 성도 여러분,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이 어디까지 이르러 어떤 현실 속에서 살아가게 되었는지를 분명히 보라는 거죠. 너희에게 다시는 죄와 사망과 심판의 바다가 없다라고 선포해 주시는 것입니다. 너희가 이제 천국의 유리바다에 이르러 예수님과 함께 사단과 짐승과 악의 권세를 이기고 승리한 자들로 하나님을 찬송하며 살아가게 되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이른 이 예배의 자리, 우리가 참여하게 될 성찬의 자리가 바로 그 자리입니다. 지금 여러분은 유리바다에서 하나님을 찬송하고 계시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은 다시 갈라지고 나누어진 바다를 지날 필요가 없습니다. 그뿐 아니라 우리에게 하나님의 보좌로 나아가는 길도 다 열렸습니다. 다시 처음으로 돌아가 보시면 이제 결론이에요. 성막과 성전 안 지성소로 나아가는 길에 가장 먼저 만나는 것이 번제단, 그리고 그 뒤에 물두멍 혹은 바다를 지나 성소로 들어가고 휘장으로 가려진 지성소에까지 나아가게 하신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번제단에서 영원한 속죄 제물로 하늘 성전의 번제단에 자신의 피를 흘리셨습니다. 그리고 물두멍이 알려주는 그 심판의 바다에 자신이 잠기셨습니다. 그리고 자기 피로써 성소의 문만 아니라 지성소로 나아가는 휘장까지 다 찢으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담대히 하나님 은혜의 보좌 앞에까지 나아갈 수 있게 하셨습니다. 오직 예수님의 피로써 모든 죄를 씻고 열린 휘장을 지나 유리바다를 거쳐 하나님 보좌 앞으로 담대히 나아가 그 앞에 있는 영원한 즐거움을 누리게 하셨습니다. 그 앞에 마련된 영원한 즐거움은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원수가 되어 진노의 대상으로 살아갔던 우리들이 예수님의 피로써 구원받아 이제 삼위 하나님과 하나된 생명의 교제, 화목된 교제, 사랑의 교제를 나눌 수 있게 되었다는 거죠. 그것이 바로 오늘 우리가 참여하게 돼 성찬이 알려주는 현실입니다. 세례와 성찬이 모든 복음을 요약해서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다는 거죠. 우리가 물에서 건져져 하나님 보좌 앞으로 나아가는 길이 다 열려 거기서 마련되어 마련하셔 주신 천국 축복의 교제상에 참여하여 삼위 하나님과 얼굴과 얼굴을 맞대고 보며 교제 나누는 현실 여러분이 참여하게 될 오늘 성찬의 복된 현실입니다. 이 성찬상으로 저와 여러분을 부르시기 위해 모든 구원을 이루어주신 거예요. 너무나 쉽잖아요. 그저 나와 와서 포도주 한 잔 마시고 떡 한 조각 먹으면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아무나 나오는 자리가 아닙니다. 이 자리로 우리를 부르시기 위해 우리 주님이 어떤 희생을 치르시고 어떤 구원을 이루어주셨는가 우리로 번제단을 지나 물두멍을 지나 성소를 지나 휘장을 찢으시고 지성소까지 나오게 하시려고 어떤 은혜를 내려주셨는가를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에까지 나오는 이 모든 길을 예수님이 앞서가시며 열어주셨습니다. 성찬으로 나오는 모든 길이 다 예수님 안에서 열려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자신의 죽음으로 이루어주신 영원한 천국 축복을 교제상의 음식으로 내어주시며 그 보좌 앞 가장 가까운 곳에서 가장 친밀한 교제, 우리 눈에는 아직 보이지 않지만 얼굴과 얼굴을 맞대고 나누는 사랑의 교제를 우리와 나눠주십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그 길을 따라 담대히 번제단과 물두멍과 휘장을 지나 하나님 보좌 앞으로 나와 기쁘게 하나님을 찬송하시며 사랑의 교제 나누시는 우리 모든 성도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렇게 복음 말씀을 통해 우리를 위해 어떤 구원의 은혜를 베푸셨고 우리가 어디까지 나와 이 놀라운 은혜와 축복을 누리게 하셨는지 우리 예수님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게 하여 주시고 그리고 우리에게 주신 이 모든 천국 구원의 현실, 승리의 현실, 유리 바닷가에서 하나님을 찬송하는 현실을 더욱 맛보고 누리고 증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성도 여러분 앉으신 채로 찬송가 228장 힘 넘버 228 verse 1 우리 1절만 찬송하겠습니다.